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갈 때 주님께 이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들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멍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하라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저하라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않고 이에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말하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결론부 설교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함께 정리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와 있죠. 환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삼아서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라기보다는 무게의 단위였어요. 그래서 1달란트는 220kg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달란트다라고 하면 금 1달란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 1달란트를 얘기할 땐 은 1달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 20kg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1데나리온은 은 3.8g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은화였잖아요. 금화도 있었지만 은화였잖아요. 그래서 1데나리온은 은의 가치이기 때문에 3.8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탕감받은 것은 1만 달란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 20만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이게 20에다가 1만을 더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지. 그러네. 그렇죠? 1달란트가 20kg이니까 20kg 곱하기 1만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난 산수에 약해. 데나리온은 100데나리온 빚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100하면 380g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 20만 킬로그램에 금 20만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380g이죠, 은 금 이게 진짜 헷갈린다, 그렇죠? 여러분 감이 오세요? 금 20만 킬로그램 은 380g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탕감 받은 건 금 20만 킬로그램이고요. 이 사람이 탕감해 줄 수 있었던 건 은 380g이에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환전을 더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이 은보다 15배 가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환전을 해보면 1데나리온이 3.8g이니까 은 20kg이 은 1데나리온 1달란트니까 230, 이거 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만 달란트는 3945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냥 데나리온을 원으로 환전해보면 3945만 원 정도를 탕감 받았으니까 100원 정도를 탕감해 줄 수 있지 않겠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4천만 원 정도 공짜로 받았으면 100원 정도는 그냥 줄 수 있지 않아? 라는 얘기예요. 비율로 보면. 그러니까 아예 원화로 진짜 환산을 해보면 1 데나리온이 7만 원 정도예요.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최저임금으로 하면 7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그걸 곱해보면은 이 사람이 탕감해줬어야 되는 돈은 탕감을 해줬어야 되는 것은 7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탕감을 받은 돈은 2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치면 이게 우리한테 근데 감이 안 와. 2조 700은 나는 감이 안 오고 차라리 뭐 4,200원은 좀 감이 와. 그건 내 손에 있는 숫자니까. 2조는 내 손에 없는 숫자라.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의 단위로 하면 어떤 애가 2조 정도 탕감 받았는데 한 돈 천만 원을 탕감을 안 해주더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돼요? 본문은 2조 정도 거저 받았으면 천만 원 정도는 거저 줄 수 있잖아 라는 얘기죠. 그렇죠? 포인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서의 비유예요. 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얘기를 하는데 네가 2조 정도 거저 받은 게 있으면 천만 원 정도는 거저 줄 수 있잖아. 이거 너무 당연히 커서 감이 안 와. 2조가 어떤 돈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 거저 받았으면 200원 정도는 거저 줄 수 있잖아. 약간 이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계란 얘기예요. 스토리를 다시 한번 봅시다. 환전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경고 메시지로 해서 가기 때문에 의미의 경고를 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꺾여서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이 스토리를 좀 편집을 다시 해볼까요? 긍정문으로 좀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했던 방향이 뭐예요? 그게 정답일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오답을 읽고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를 읽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럼 주인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됐어야지 라는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맨 처음부터 다시 해보죠. 이제 숫자 감은 갖고 계시죠? 그 숫자만을 가지고 다시 이 스토리를 편집해서 봅시다. 한 사람이 사고를 쳤어요. 돈 사고를. 얼마나? 2조 정도. 빌렸는데 다 날렸어. 뭐 잘해보려고 했겠지. 2조를 빌렸을 때는 4조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빌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빌렸는데 다 날렸어요. 제로가 됐어요. 그 손에는 누가 다 봐요? 빌려준 사람이 지금 주인이 다 보게 생겼지. 그러니까 주인한테는 2조 원 정도의 재정적 타격이 생겨버린 거야. 얘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화나. 여러분 화 안 나요? 너무너무 화나잖아. 그러니까 너 감옥 가고 네가 다 팔아. 집이고 옷이고 네 가족이고 다 팔아서 갚아. 처음에 이렇게 반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못했고 그 행동 자체는 너무너무 주인의 큰 타격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인생에는 그냥 빚에 짓눌리는 것만 남아있어. 인생이 끝난 거야. 그렇죠? 이 빚에 이제 짓눌리는 게 이 사람의 인생이야. 이제부터는. 이 사람 인생을 설명하는데 욕심부리고 멍청하게 빚 많이 끌어다 썼다가 그냥 망한 애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빚 갚느라 평생을 쓴 애야. 그리고 평생 못 갚은 애가 되는 거예요. 그 빚으로 인생이 규정되게 생겼다고. 근데 주인이 처음엔 화가 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누굴 봐요? 돈을 안 보고 사람을 보죠. 아휴. 얘가 잘못은 했고, 내가 타격도 받지만, 그렇다고 얘를 내가 이렇게 고생시키고, 얘 미래를 빼앗는 게,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죠, 주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없는 걸로 치자. 이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건요, 2조 원짜리 사랑이에요. 탕감받는 액수가 마음의 크기잖아요. 그렇잖아. 여러분, 100원 정도는 줄 수 있고, 1000원 정도 줄 수 있지만, 10,000원 정도까지 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가격을 올려보면 알 수 있잖아. 얼마까지는 줄 수 있는데 얼마부터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단위가 내 마음의 크기라고, 그쵸? 이 마음의 크기가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주인이 2조 원짜리 사랑, 긍휼을 이 사람한테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쵸? 이 종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어안이 벙벙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야, 나와. 너 가도 돼. 라고 했는데, 당황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 다음에, 진짜 죄송했을 것 같아. 감사해서 죄송하죠. 아, 나를 용서하시네. 나라면 나를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내 상상이 그랬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치? 그랬을 것 같고, 여기까지. 어안이 벙벙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왔겠죠? 그리고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와, 내가 몇 시간 전까지 해도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의 미래가 열렸구나, 이제. 내가 지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인간이었는데 이제 내가 오늘을 갖고 내일을 갖게 됐잖아요. 막 너무 2조를 탕감을 받던 이게 2조를 받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와 하고 가는데 누굴 만나요? 나한테 한 1,000만 원 빌려간 애를 만났어요. 신기하네. 하필 어떻게 지금 만나지? 옛날에 내가 얘 잡으러 다녔는데 못 잡았는데 딱 만난 거야 길에서. 그래서 딱 잡고 야너또내돈안 갖고 도망갔잖아, 너. 그 친구가 너무 당황해요, 막. 그리고 갑자기 내 앞에 엎드려서 진짜 미안하다고, 갚겠다고. 이 사람 마음이 어때요? 방금 이런 걸 경험했잖아. 이 사람 마음이 어때요? 행색을 보아하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야. 딱 보니까 몇 시간 전에 내 모습이야. 난 2조 원짜리 탕감을 받았어. 아, 뭐 1,000만 원 돈도 아니지, 뭐. 야, 일어나, 일어나. 아, 여기서 이럴 일은 아니잖아, 일어나. 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한달 전에 너를 만났으면 갚을 돈이 많아서 어떻게든 너한테 받아줬을 텐데, 지금 내가 2조 원짜리 탕감을 받아가지고, 너한테 받는 건 진짜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괜찮아. 갚지 마. 괜찮아. 그리고 야, 씨. 돈 때문에 연락 끊지 말고, 우리 밥이나 한번 하자. 연락해라. 내 돈만 빌려간 것도 아닐 텐데. 연락하라고. 그리고 헤어졌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마음이 기분이 살짝 좋았겠지. 아, 주인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기분이 좋네. 누군가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이 사람 2조 원, 1,000만 원 탕감해주면 금방 잊어버렸을 것 같아. 아, 그래. 뭐, 그래. 탕감해줘. 그래. 괜찮아. 아, 기분 좋네. 아, 근데 막 2조 원을 탕감을 받다니. 오이씨, 어떡해. 다시 내 기쁨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아, 나 진짜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제. 내가 갚진 않아도 내가 정말 주인한테 잘해야지. 나 열심히 살아야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운 스토리라고 주인도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게 자연스러운 스토리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러지 않으면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냥 이 자연스러운 스토리에서 먼저 메시지를 드립시다. 그 메시지대로 하지 않았어요. 경고는 오늘 좀 빼고요. 그렇죠? 메시지가 안 들리고 경고만 들리는 것 같으니까 메시지 먼저 들어보자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비유가 뭐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게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게 2조 원 정도 공짜로 받았으면 2천 정도는 그냥 줄수 있는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몇 프로야? 0.00000001%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냥 줄수 있잖아. 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관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다고 하세요. 진짜 내 모습을 보시고 날 아름답고 하세요. 지금 현재의 내 모습만 보시고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진짜 내 모습을 보시고 나를 아름답다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걸 즐거워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위하고 나를 돌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성장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면서,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면 무슨 현상이 생겨? 내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요. 아, 전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답답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나를 좋아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볼때 내가 아름답고 내가 나를 즐거워하고 내가 나를 돌보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전엔 어떻어요? 전엔 내가 성장 과정에서 받았던 어떤 상처가 있으면, 내가 그에 타격이 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되게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회복이 안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으니까 내가 어릴 때 뭐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고 그게 어때, 그게 그냥 싹 사라져. 그렇죠?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되잖아요. 아, 그랬었지라는 정보가 남지, 아, 예전처럼 막 그 감정선이 막 다 끓어오르고 이런 게 없어져요. 전에는 내가 뭔가 자존감이 약하고 사랑받지 못하니까 막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나를 입증하고 싶고 막 그래서 그 사람의 평가에 목매고 막 이랬는데 이젠 괜찮아요. 막 세상에서 입증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조급한 마음도 사라져요. 누군가 인정과 사랑에 목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것도 없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빚이 다 탕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수십 년 동안 성장 과정에서 축적돼 있었던 정서적인 부채가 다 없어져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긴 상처들, 내가 그것 때문에 생긴 인정 욕구들, 그것 때문에 생긴 이기심들, 그것 때문에 생긴 욕심,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조급했던 것들, 이런 게 싹 사라져요. 이게 사라지나요, 여러분? 그럼 인생 완전 달라져요. 그럼 성공하고 인정 좀 받아보면 인생 달라져요?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 좀 하면 인생 달라져요? 달라지죠? 요만큼. 요만큼 달라져요. 그만큼 달라진 다음에 또 비슷해요. 여러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니까 인생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죠? 요만큼. 엄청 행복해요? 아니죠? 불행하지 않죠? 불행하지 않죠? 그리고 또 뭔가 모자르죠. 또 여전히 뭔가 해나가야 되죠. 근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이 부채가 전체 탕감된 것 같은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돈 문제인 것 같죠? 여러분 문제가 집 문제인 것 같죠? 여러분 문제가 직장 문제인 것 같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삶이 불편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해결되면 정서적 문제까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아니요. 해결 안 돼요. 근데요, 이게 되면 그게 해결돼요. 부채가 다 탕감이 된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첫 단추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평생 쌓아놓은 그 엄청난 부채,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고 내가 나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이 마치 내 인격처럼 느껴졌던 그것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상당한 양의 뭐가 생겨요? 정서적 자산이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도 때로 웃어주지 못한 이유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없어서잖아요. 그렇죠? 정서적 자산이 없어서 그래요. 정서적 자산이 없어서. 있어야 쓰지. 이게 정서 에너지 문제란 말이에요. 있어야 쓰지. 내가 정서적 자산이 없으면 내가 예민해지고 까다로워지고 내 입장만 생각하게 되고 꼴보기 싫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상대 문제방이보다 내 문제일 때가 많잖아.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정서적 자산이 확 쌓이면 편하게 쓰게 돼요. 편하게. 이게 정말 좋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저는요, 진짜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 사먹는 것도 망설였어요. 아, 내가 나한테 이 1,000원을 써도 되나? 아, 그럼, 내가 그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편의점 가서 뭐 사먹는데 안 망설인다고, 내가. 내가 점심에 뭐 사먹는 건 안 망설여. 정수력,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보다 난 이 정도면 부자라고 느끼거든. 정서적으로 그래요. 정서적으로 자산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말 한마디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안 돼. 쉽지가 않아. 그게 꼬투리가 딱 잡혀서 내가 안 된다고. 그러고 싶어도 잘 안 돼. 왜? 자산이 없으니까. 근데 정서적 자산이 넘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용서하고, 그래, 배려하고,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상태가 된다고. 그렇죠? 그럼 이 상태가 되는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하면. 일단요, 좋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별로 안 중요해집니다. 좋은 의미에서. 전에는 막 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해. 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게 너무 중요해. 제가 나한테 그랬어. 너무 중요해, 이게. 이 상처, 이게 너무 중요해. 이 인정, 너무 중요해. 근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받잖아요. 하나도 별로 안 중요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긴 한데, 뭐 내가 그게 뭐 그렇게, 걔가 나한테 뭐라고 생각하는 게 내 인생이 뭐 그렇게 중요해.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이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아름답게 보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던 시선, 그 사람의 형태, 그 사람의 겉모습, 정서적 자산이 없을 때는요, 그 사람의 겉모습도 안 봐요. 정서적 자산이 없을 때는 그 사람 겉모습도 안 돼요. 뭐만 봐요?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만 봐요. 근데 정서적 자산이 좀 생기면 그래도 그 사람의 겉모습을 객관적으로 봐요. 근데 정서적 자산이 더 생기면 뭘 봐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죠. 그 사람의 영혼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도 맥락을 보죠. 아, 지금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얘가 이런 맥락 때문에 이런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그거 헤아리면서 보게 돼요. 주인이 종을 헤아려줬듯이.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럼 정석 자산이 많잖아. 내가 얘 아름다움을 봤어. 내가 얘를 헤아렸어. 그럼 내가 얘가 나한테 좀 함부로 하는 애고 얘가 나한테 좀 잘못한 애일지라도 내가 여유분이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좀 베풀 수 있게 되죠. 이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긍정 버전으로 편집된 그 종과 종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2조를 받았는데 2천을 왜 못 줘, 내가. 그쵸?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어서 내 정서적 부채가 다 청산이 되고, 지금 정서적 여유가 있고,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만나도, 걔가 태도가 지금도 나한테 어떻게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걔가, 아,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 거라고 하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아려 줄 마음이 있고 용서해 줄 마음이 있고 아 그래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긍정 버전.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에서 벗어나시고요. 기대를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오해에서 벗어나세요. 되게 중요한 지금 예수님 이걸 어디까지 극단적으로 비교하셨어요? 2조에 2천까지 비교하잖아. 2천은 아니지만 하여튼 숫자상 그 정도 갭으로 비교하시잖아요. 야, 2조 받는데 2천 못 주냐? 너 4천만 원 받는데 200원 못 줘? 이렇게 비교하시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갭으로 비교하시잖아요. 그렇죠? 포인트는 아시겠어요? 하나님한테 압도적인 사랑을 받으셨을 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원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아직 그 정도가 안 돼서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1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서 네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겨우 100을 받았는데 1000짜리 용서를 하려고 하면 900의 리스크가 생긴다고. 900의 타격이 온단 말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오해예요, 여러분. 이건요. 1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그 간격, 이 양의 구조를 가지고 용서를 풀어가고 계세요. 근데 이 양의 구조를 배제한 상태에서 구조만 갖고 딱 따와서 야, 하나님께 너 용서하셨지. 그건 인정하지. 예, 그럼 너도 용서해.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 1만 달란트여야 돼요. 그럼 0.000001%는 할 수 있는 거. 10%도 아니고 성경은 보통 10% 뛰는데. 예수님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세요. 그 정도로 뭘 얘기하신 거예요?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걸 얘기하세요. 근데 오해를 하시죠, 많이. 원수 사랑해야 된다. 받은 건 10. 신앙 수준 약해. 하나님 사랑 별로 못 받았어. 잘 몰라. 근데 용서는 100. 그럼 900의 타격. 900의 타격을 받죠. 용서한다고 말을 했어. 근데 속이 뒤집어져.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 심중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죠? 마음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돼. 그럼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용서의 사회적 가면을 쓰죠. 아 그래 괜찮아 속은 아니면서 해야 되니까 해야지 뭐. 그리고 속은 용서가 안 된 자기를 자기가 알지. 그러니까 자책. 사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되게 이중적이고 자기 비하하는 사람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구절을 오해하면 그런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 가끔 계세요. 여러분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시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산보다 되게 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이 100인데 천의 용서를 시도한다?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아니 또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온다? 하지 마세요. 용서. 뭐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걸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세요. 감히 시도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 김범희 목사님이 용서로부터 자유, 나 원수 용서 안 해도 돼. 이제 난 다 미워하고 살 거야. 그 얘기예요? 아니죠. 오해는 하지 마시되 기대를 가셔야죠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죠. 기대를 가셔야죠.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그럼 압도적인 정서적 자산을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서적 부채를 내가 정말 다 청산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도 될 정도의 이 여유를 갖는 거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원수사랑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난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좋잖아. 지금은 저 사람이 짜증나서 내가 부딪혀. 내가 저 사람한테 자꾸 휘둘려. 저 사람이 싫어. 그럼 내 행복도나 만족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정서적 자산이 풍부해져서 아 그래 괜찮아. 네 입장에서 네 맥락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 나도 헤아리고 있어. 나 자산이 많으니까 내가 좀 더 너 이해해 줄게. 배려해 줄게. 그거 나한테 하나도 안 어려워.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난 하고 싶어. 난 2조를 주면 2천은 줄 거예요. 난 1천만 원을 주면 100원 정도 누구한테 줄 수 있어. 하나님 저에게 그걸 주세요. 그 사랑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100원, 200원, 아, 난 10만 원까지 나눈다. 한 10만 원까지 난 하나님께서 한 4천만 원 정도의 이 은혜를 이렇게 정서의 여유를 주시면 난 10만 원 정도 쫙 이렇게 그래 다 괜찮아 네가 나한테 좀 함부로 하고 뭐 나 너 싫어했었고 네가 나 싫어해서 괜찮아 그게 뭐 그게 뭐 큰 의미 있다고 뭐 얼마나 좋아 그럼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대가 있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설교 제목 딱 듣자마자 아 오늘은 부담스러운 설교구나. 그래 해야지. 근데 내가 얘네까지 하는데 여기까지 못하겠다. 아, 좋아요. 좋은 생각이죠. 여러분 이게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오늘 바꿉시다. 기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받고 상처받고 사랑 못 받고 한 내적 부채가 쌓여있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조금만 뭐라고 해도 내가 파르르 하고 용서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좋아요? 행복해요? 아니죠. 안 행복하죠. 이거 안 행복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말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그 부채 청산. 압도적인 사랑.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이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셔야 돼요. 도망하시고, 하나님 저 원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원수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2조를 쏴주세요. 제가 2천 정도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껴서 얘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그냥 타격감도 없게. 타격감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정적 에너지가 없으면요 보호막이 사라지죠. 보호막이 없으면은 진짜 누가 뭐라고 한 한마디가 막 거슬려가지고 막 다음날 아침에 이런 그 얘기가 또 생각나고 막 그러죠. 근데 막 정서적 자산이 넘칠 때는 그러니까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쁠 만한 말인데 뭐 기분이 별로 안 나쁘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걔 입장에선. 이런 사격감이 없단 말이야. 이게 훨씬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숭고한 인격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서적 자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던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정서적 자산 떨어지면요 이제 조금만 더 또 파랄 하게 되고 하면 깊은 사랑이 막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넘쳐나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진짜 여러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여러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중간 이하에 계신 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설교하죠. 돈 정말 좋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저도 되게 좋아요. 저 처음에 오피스텔에서 했잖아요. 10평에서 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월세 내주고 성도 현금 있으니까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돈처럼 좋은 게 또 많지 않다고 하잖아요. 돈 좋아요.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서적 자산이 더 좋아요. 뭐가 더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는지 여러분 정말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서적으로 부자인 게요. 여러분 훨씬 더 행복하게 해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아쉬움은 그거예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의 만족도는 30 정도고 정서적 에너지가 쌓이면 행복도의 만족도는 300, 3000까지 가는데 이걸 내가 엄청난 시간과 역량을 투자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작은 걸 투자해서 내 행복도 만족도가 전체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야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야. 분산 투자를 잘 하셔야죠, 여러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며요. 난 잘 모르지만. 근데 나는 돈은 모르겠지만 인생에서는요, 영혼에서는요, 인격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투자하는 게 정서적 자산을 장기적으로 쫙 늘리고 여러분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해요. 그러면 저도요, 뭐 또 나중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내 얘기는 뭐 부끄러워 할 필요 없고 이게 중간 미들 이하 있을 때 행복도랑 만족도랑 지금이랑 되게 달라요. 이 정서적 자산이 달라지면 진짜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얘기 잠깐 합시다. 뭐 설교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일반적인 설명을 좀 해보죠. 일반적으로 정서 에너지의 측면에서의 관계는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에너지의 측면에서의 관계는 다섯 가지. 첫 번째는 의존적 관계. 두 번째 독립적 관계. 세 번째 상호적 관계. 네 번째 장기 투자적 관계. 다섯 번째 자비의 관계. 내가 정서적 에너지 차원에서는 다섯 가지 관계가 있어요. 내가 정서적 에너지가 마이너스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의존적 관계로 갈 수밖에 없죠. 어디서 받아내야 된단 말이야, 관계에서. 그래서 관계를 할 때 뭘 보게 돼요? 나한테 정서적으로 줄 사람을 찾죠. 아, 누가 나한테 정서적으로 줄 사람이 없나? 자연스럽잖아요. 지금 마이너스니까. 두 번째, 간당간당 제로야. 제로에서 플러스 50 정도. 그러니까는 정서적 자산이요, 빠듯해요. 빠듯할 때는 어떠냐면요. 이거 어설프게 이 사람이랑 정서적 자산을 나누어서 늘리려고 하다가 마이너스로 갈 수 있잖아. 그럼 빠듯할 때는 어디로 가요? 독립적 관계로 가요. 혼자 잘 살기. 네. 그러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애매하게 힘 빠지는 관계에 갔다가 마이너스, 지치기 싫으니까 그냥 나 혼자 잘 지내는 방향으로 가죠. 그렇죠? 이게 독립적 관계. 세 번째가 상호적 관계. 여유분이 조금 있어요. 여유분이 조금 있어. 그러면 여유분이 조금 있으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안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안 되고 나랑 비슷한 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애. 레벨 비슷한 사람. 얘도 정서적 자산이 12가 있고 나도 12가 있어. 그래서 얘도 이 정도는 돌릴 수 있고 굴릴 수 있고 나도 이 정도는 굴릴 수 있어. 근데 이 2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럼 2가 3이 되거든요. 이게 정서적 에너지의 독특함이죠. 이게. 나누면 불어나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마음과 삶에 관심 가져줄 수 있고 이 사람이 내 마음과 삶에 관심 가져줄 수 있어.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커피숍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어떤지 서로 얘기하면 둘 다 에너지를 얻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상호적 관계죠. 그쵸? 그러니까 정서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상호적 관계로 가요. 어떤 관계는 안 해요. 정서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 얘기만 계속하는 애, 의존적 관계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은 안 해요. 왜? 난 줄 여유는 없거든. 난 굴릴 여유만 있지 줄 여유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건 안 해요. 네 번째는 장기 투자형 관계. 장기 투자형 관계는 뭐예요? 여유분이 되게 많아요. 정서적 여유분이. 그래서 얘한테 지금은 이 친구가 나한테 의존적 관계야. 근데 내가 한 1, 2년 정도 계속 얘한테 공급을 해주면 얘가 어느 시점에서 일정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고 그럼 그다음부터는 상호적 관계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애야. 그건 거단 투자하는 거죠. 마음 써주고 돌봐주고 신경 써주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관계가 올라올 수 있게. 그러니까 멘토형 관계죠.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섯 번째는 자비형 관계. 자비형 관계는 뭐예요? 이 사람이 의존형이야. 어려워. 나한테 받아가려고 그래. 근데 봤더니 장기적으로 봐도 올라오면 떠나래야. 여러분 보통 의존형인 분들은 이렇게 보통 상태가 좋아지면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리세팅하거든요. 그래서 베풀었던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얘는 나랑 관계가 좋아져서 장기적으로 갈 친구가 아니라 내가 도와주기만 하고 좋아지면 떠날 친구야. 근데 좋아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이게 자비형 관계. 왜? 나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받았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압도적으로 많을 때 하는 거. 내가 진짜 많을 때 하는 거. 근데 그때도 조심해서 해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요즘에? 정서적으로는 다섯 가지 관계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때요? 의존형 관계실 수도 있죠. 사람 자체가 이건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기름 풀로 넣고 달리다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 아니라니까 어떤 면에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인격이지만 어떤 면에서 인격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의존적인 분들이 계세요. 의존적인 분들, 지금 목사님, 제가 제 지금 정서적 관계 수준이 상태가 의존형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의존형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에너지가 떨어지고 마이너스인데 난 독립형이야. 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을 거야. 내가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어. 큰일 납니다. 그건 대출 받아서 기부하는 거예요. 뭐한 짓이에요. 그건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정직하게 내가 의존형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좋은 의존형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이건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지만 좋은 의존형의 기준은 세 가지예요.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상대가 주는 만큼 정직하게 받는다. 의존형이신 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의존형인 분들은 어떤 분들은요.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서적 자산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 날 줄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부부 사이에 많이 이러죠. 아내가 정서적 자산이 마이너스 300이야. 근데 남편은 정서적 자산이 마이너스 500이야. 그래서 이 아내는 누구한테 정서적 에너지를 받으려고 그래. 남편한테 받으려고 하지. 안 주죠. 여러분 사랑해도 못 줘요. 왜? 통장에 비었는데 돈을 어떻게 줍니까? 못 줘요. 근데 계속 이 사람한테 받으려고 해요. 부모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한테 받으려고 해. 근데 나는 정서적 마이너스가 500인데 부모는 보니까 3천, 4천이야. 마이너스가. 근데도 부모한테 받으려고 해. 못 줘요, 여러분. 못 줘요. 갑갑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유 있는 사람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가깝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아끼고 정서 여유가 있는 사람. 두 번째, 주는 만큼 받으셔야 돼요. 가끔 나한테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공급해 주는 사람,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 만나는데 내가 필요한 게 300이야. 그러면요, 여기가 공급처다 하면 거기서 300을 다 받아내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은 여유분이 30밖에 없어요. 근데 30밖에 없어서 30밖에 못 주는 사람한테 300을 받아내려고 하면요, 그 관계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꾸준히 그만큼만 받으시면 오랫동안 날 공급해 주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그렇게 하면 말라버려요, 우물이. 세 번째, 정직하게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기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의존형인 분들이 나빠지는 때는 언제냐면 기술을 쓸 때예요. 어떤 기술을 써요? 자기 어려움을 과장하는 거. 상대방한테 죄책감과 부담감을 주는 거. 네가 나한테 공급하지 않는 건 나를 네가 잘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죄책감과 부담감을 주는 거. 그건 구조적으로 밀당하는 거. 정신 차려보면 저 사람한테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착취형 구조를 만들기도 해요. 이건 뭐 자세히 얘기할 건 없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여러분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사람이 하는 특징이에요. 저 사람 괴롭혀서 자기 에너지를 채우는 사람. 그래서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저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이라는 정서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다 기술이에요. 주는 사람이 적으면 기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잖아. 이건 뭐 오늘 그냥 재미삼아 그 뭐 잡지에 중간에 이렇게 네모 있고 쓸데없는 얘기 있는 거 있잖아. 그 얘기 잠깐 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존형이잖아요. 그러면 의존형인데 독립편의점 흉내내지 마세요.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의존형을 인정하세요. 저도 의존형일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 내가 사금 댓글을 거의 다 안 달았는데 내가 요즘에 이번 주에 정서를 좀 피곤했거든. 그러면요, 좀 교만하게 걷다가 막 진심도 아니게 막 달지 않아요. 난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달목사인데 왜 너 억지로 그래. 난 안 해요. 그리고 금요일에 쭉 다시 읽어보는데 너무 좋더라고. 금요일에 그냥 쫙 한꺼번에 읽고 되게 오히려 은혜 받고 충전 받고 막 되게 기쁘고 이번 주에 내가 좀 못 달았다 다음 주에 하자. 이제 거기서 억지로 그럴 필요 없다고요. 뭐 없으면 없는 거지 어떻게 해. 이번 주에 내가 돈이 떨어졌다고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나도 돈 벌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했어. 정서적으로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의존형일 때는 그걸 인정하시고 줄 만한 사람이 주는 만큼 건강하게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강의는 여기서 막다른 골목이에요.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주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씨가 마르고 있거든. 요즘에는 한국 사회가 정서적으로 되게 메마른 사회예요. 90년대 이거보다 나았던 것 같아. 근데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씨가 말라서 독립형이 의존형 이렇게 해가 더 많거든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계세요. 정말 정말 믿음을 가지세요.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세요. 주는 사람 있으면 받으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는 분이십니다. 정서적으로 주님께 기도하세요.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의존형인 애들끼리 사기쳐먹는 없는 사람끼리 더 한다고. 내가 얘한테 되게 베풀어줄 것처럼 의존형이 내가 의존형인 애한테 한 다음에 결국은 걔가 얘한테 막 하게 만들고. 아니, 그 복잡한 걸 왜 합니까? 주께 구하세요. 주께 구하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오래할 수 없고 독립형인 분들 계시죠? 독립형인 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정서적 간의 수공업이죠. 조선시대. 집신도 내가 만들고 지붕도 내가 만들고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여러분 이때 경제가 더 발전하나요? 막 주고받을 때 경제가 더 발전해요. 정서적으로요, 모두가 간의 수업할 때는요, 되게 정말 좋은 의미로 소박하게, 나쁜 의미로 초라하게 살게 돼요, 정서적으로. 그게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독립형을 고집하는 분들에게 제가 요청드리는 건 독립형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상호적 관계를 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존적인 사람이랑 관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유 없는 거 인정하니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고 상호성을 둘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신중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랑은 관계하세요. 독립형으로 가지 마시고 상호형으로 가세요. 상호형으로.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상호형으로 가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건 내가 하는 명언인데 함께하는 사람에게 기쁨은 오래 머물고요. 슬픔은 금방 지나갑니다. 명언이라고 하고 너무 뻔한 소리죠.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밖에서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 내가 막 무슨 어떤 뮤지션인데 엄청난 상을 받았어. 대상을 받았어. 와! 너 혼자 살아. 집에 딱 들어갔어. 아, 오늘 나 대상 받았다. 이야, 너무 행복하다. 아, 트로피 놓고 그냥 샤워하고 맥주 하나 까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넷플릭스 보겠지. 뭐 할 거야? 슬픔은 금방 지나가요. 혼자 있는 사람에게. 근데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밖에서는 사회생활한 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거고 집에서가 진짜죠. 야, 나 이거 받았다. 와, 나랑 똑같이 기뻐하는 사람이랑 내가 그거 받으러 올라갈 때 기분이 어땠는지 받을 때 감정이 어땠는지 아, 내가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이 사람들이 막 들어주잖아.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성공한 얘기를 자기 성공처럼 신나게 듣잖아. 너무너무 재밌잖아. 그쵸? 근데요 여러분 막상 그때보다 이때가 더 행복해요. 그때는 긴장돼서 잘 느껴지지도 않았던 면에서 이때 막 얘기를 하면서 진짜 행복하다고. 행복이 오래 머물러요. 이걸 언제까지 해요? 작작하라고 할 때까지 몇십 번 한단 말이야. 그렇잖아. 아, 그럼 일주일 뒤에도 뭐, 1년 뒤에도, 야, 그때 내가 상 받았을 때 있잖아. 이런 비슷한 상황만 생기면.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한다고. 슬픔은. 밖에서 진짜 힘든 일이 있었어. 집에 들어왔어. 혼자 살아. 혼자 있어. 어떡할 거야? 그냥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넷플릭스 봐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그럼 마음 한쪽에 그 감정이 계속 남아있잖아, 내일 아침까지. 넷플릭스는 볼 땐 괜찮은데 자려고 누우면 다시 생각나잖아, 그 감정이. 근데 집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죠. 아, 진짜 미친애. 얘기하죠. 그게 수용되면 이제 밥 먹자, 괜찮으시죠. 뭐 집이라고 얘기해서 꼭 가족이 이런 것 같아요. 무슨 가족이 이래. 가족 무슨. 가족이 이래요? 여러분들 기쁜 만큼 기뻐해지고 슬픈 만큼 슬퍼해져요? 가족 같은 사람이 그렇죠.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 있고 안 그런 사람 있고 그렇죠. 가족이 아니지만 집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동네 친구일 수도 있고 전화하는 아는 선배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카톡으로 하는 애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슬픔은 줄어들고 기쁨은 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립적인 관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 굳이? 왜 굳이? 왜? 정말 상호성을 잘할 수 있는 사람만 찾아내면 이게 늘어나는데 왜? 그냥 나 혼자 유지하면 서서히 줄어드는데 왜? 늘어난 쪽에 갖다 놓는 게 좋잖아요. 여기서 다시 막다른 골목. 우선인 그럴 애가 없어요. 상호적으로 없어요. 관계 트고 얘기 좀 해봤더니 안 맞아요. 아, 좀 얘랑은 잘 맞을까 해서 관계를 맺어봤더니 맨날 나 붙잡고 지 힘든 것만 얘기해요. 아, 그냥 혼자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기운 빠져, 기운 빠져. 혼자 집에서 가만히 노는 게 더다. 안 그래도 오늘 힘들었는데 걔 힘든 얘기까지 들고 있어야 돼. 싫어요. 걔가 막 진심으로 나눈 게 아니라 나한테 지 자랑하더라고요. 싫어요. 우월감을 느끼면서 얘기하더라고. 기쁨을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 싫어요. 친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상호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걸러내세요. 그런 사람 관계하지 마세요. 친구란 이름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친구입니까? 우월감을 느끼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지 힘든 것만 붙잡고 계속 나한테 얘기하고 쏟아부는 건 정서로 나를 소비하는 거예요. 친구입니까? 물론 한때 그 사람이 더 힘들어서 그럴 수 있고 내가 더 힘들 때 그럴 수 있는 상호성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죠? 이거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랑 상호적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슬퍼하시는지 들으시고 내가 갖고 있는 기쁨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해봅시다. 너무 좋은 일이 있는데 집에 들어왔어요. 나 혼자예요. 그냥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넷플릭스 봐요. 아니요. 이때 진짜 딱 트로피 내려놓고 무릎 꿇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이때가 진짜죠. 너무 힘든 일 있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그냥 그렇게 텔레비나 보면서 시간 보내요? 아니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한 대만 눈물이 나요. 내 힘든 거 막 얘기해요. 그럼 이거 배우세요.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 특별히 이거 배우세요. 하나님과 정서적 대화 꼭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배우세요. 기쁨은 더 커지고요. 슬픔은 줄어들어요. 충분하신 분들 하나님께 사랑 받으셨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늘어나고 계신 분들 정서적 자산이 막 늘어나고 계신 분들 막 기쁘신 분들 행복하신 분들 내가 세상에도 인정도 받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고 있고 그래서 자산이 막 쌓이시는 분들 여러분들 장기 투자적 관계와 자비의 관계를 맺으세요. 근데 여러분 명확하게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얼마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못 나누다 보면 쫙 빨려 들어가요. 어떤 사람 자기 필요한 만큼 땡기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의 여유분을 갖고 설정하고 그만큼 나누셔야 돼요. 그만큼. 근데 여러분 그런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꼭 나누셔야 돼요. 그런 정서적 여유가 있으신데 안 나누시는 분들, 그런 정서의 여유가 있으신데 자기가 좋은 사람들끼만 관계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만 잘 지내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면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니네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만 잘 지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창감을 못 해주겠냐? 네가 하나님께 그 많은 걸 받고 이런 정서의 에너지를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깐깐하게 구냐? 사람 가려보냐?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냐? 그건 요 대상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정서의 여유 있으신 분,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주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베푸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떤 면에서 돈보다도 더 정서적인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음으로 돌아봐 주는 것. 그렇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유 있은 만큼 주님께 받은 거라면, 주님께 받은 거라면 그걸 여러분들 나눌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인데 오늘 본문의 경고 때문에 아, 내가 뭔가 나눠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실까 봐 앞부분 설명 많이 했지만 세 번째 분들에게는요. 본문을 편집해서 읽으시면 안 돼요. 원문 그대로 읽으세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게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 돌보셨고 여러분들이 힘주셨고 정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마음이 많이 좋아하셨고 행복해지셨는데 여러분을 위해서만 쓰실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옛날에부터 계속 좋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수준 맞는 사람들끼만 그렇게 하우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정서로 메말랐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를 돌봐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정서로 메말랐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세우셨는지를 기억하시면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정서적으로 좀 의존해야 되는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더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분들에게 마음을 나누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죠? 돌아봄. 용서. 수용. 환대. 이런 걸 나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원수사랑은 율법이 아니라 나의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막연한 죄책감에서 자유해질 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설교를 했을 때 단점, 제가 받은 잘못된 피드백이 어떤 분들은 방향성 자체를 폐기하시더라고요. 원수사랑이 꿈이 아니시더라고요. 이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정서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만 교제하고 난 다른 사람한테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독립적인 삶을 살 거다. 이게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니?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독립적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받은 정서, 사랑, 용서, 돈, 기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오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지 먹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시잖아요.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받던 시선을 보세요. 그 사람이 안 아름다운지. 정서의 여유가 있으시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은 그냥 배려하세요. 베푸세요. 그렇게 원수 사랑까지 한번 꿈꿔봅시다. 우리 방향성은 크게 내가 지금 받은 게 없다면 내가 의존해야 되는 모자란 상황이라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세요.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딴 사람한테 무리하게 받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세요. 원수랑 다 됐으니까 수준에 맞게 내가 독립이잖아요. 지금 겨우 독립적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랑 상호성만 하세요. 더 이상 나 기대 안 해요. 베풀려는 얘기 안 해요. 좋은 사람은 상호성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누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좀 여유분이 생기셨잖아요. 나누세요. 더 연유분이 세우잖아요. 더 나누세요. 그리고 항상 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의존형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걸어갈 걸 기대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언젠가는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꿈꾸세요. 정말. 그럼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칩시다. 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나를 크게 들었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자 만들어주세요. 이 돈 하나님 위해서 쓸게요. 하나님 나한테 권력을 주세요. 내 권력 가지고 세상을 공의롭게 만들게요. 좋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근데요, 하나님에겐 돈 많아서 그 돈 나누는 사람도 너무 필요하시고 권력을 갖고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신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가장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으로 세상을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과 권력을 많이 가져서 그 돈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건 지엽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건 지엽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세요. 제가 이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돈이 많지 않고 권력이 많지 않고 명예가 많지 않아도 이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부터 따뜻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의존이라면 주님께 사랑받는 만큼 독립이라면 괜찮은 사람이랑 좋은 교제하는 만큼 여유가 있다면 조금 나누는 것만큼 여유가 많이 있다면 많이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가는 과정 속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상당 부분이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 모자란 사랑, 정서적 결핍,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는 거,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깊게 상처받는 거, 이게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웬만큼 돼서 난 다른 사람들 잠깐 상관없고 나 고립해서 살아가겠다. 난 나 좋은 사람 몇몇이라면 딱 마음 먹고 요 세 사람 외에는 다 적대시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이 정말 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럼 이 사랑의 숙제를 같이 풀어갑시다. 그리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기독교는 사랑이 대답이라고 말하는 종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의 숙제를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 서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아직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건 나에게 뭔 일이니 주님 사랑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베풀게 해달라고.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 기대하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하나님의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저희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저희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도 너무 메마른 사람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참 부족합니다. 주님 아버지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제가 정말 조금씩밖에 나누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나누고 그것이 나에게 지침이 아니라 기쁨이고 그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바라는데 아버지 내가 그러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것을 억지로 흉내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아버지 한 걸음씩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음으로 그 사랑으로 넘치게 저에게 주어진 성도들과 저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저의 가족들과 나에게 원수들과 이 사람들을 사랑해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지점에서 원수 사랑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저에게 타격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 그 깊은 사랑을 말미암아 저가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저한테 있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이 사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갈급했던 자들이 아주 해가람을 얻는 것들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주 마음의 단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특별히 지금 의존해야 할 만큼 주 마음이 메마른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적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적셔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해가람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돌보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저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어느 날 저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어느 날 저희 공동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어느 날부터는 저희 공동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이 부족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남은 순 가운데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대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존해야 하는 나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저 의존해야 될 만큼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의존해야 되는 메마름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려면 이것이 나에게 실망일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하나님께 구한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아버지 메마른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 가운데 해가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이 메마름과 갈급함들이 해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행복하고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쌓여온 내 마음의 이 정서적인 부채들이 모두 청산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큰 사랑에 이조원의 청산의 사랑 같은 그 사랑을 말미암아 내 마음의 모든 이 정서적 짐들이 해소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넘치는 사랑과 정서가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랑을 기뻐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만 좋다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나 혼자 다 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메말라 했을 때 나를 돌봐줬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내가 의존한 갈급한 자들 가운데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뜻을 나누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며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의 은혜를 또한 나누는 자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 기쁨과 행복 세상 것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돈이 주는 기쁨과 권력이 주는 기쁨과 명예에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의 기쁨이 사랑의 행복을 그리스도의 성도 이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오늘까지 학습사례 신청 받습니다.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난주에 772명이 돼서 3명이나 늘었어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던 분들은 눌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사금의 시간으로 해서 출애굽기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금의 시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모두에게 공유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은혜가 좀 부족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일의 부족함을 일상으로 좀 채워봅시다. 일상의 예배 꼭 드리신다라고 기대하시면서 잠깐 보시고 그 본문 읽고 잠깐 보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한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은혜 시간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유롭게 교제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현장에 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인사 잠깐 나눌게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에 계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운명 집사님 감사하고요. 지수랑 오늘 같이 계시나 봐요. 예,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승환이랑 수경이도 반갑고요. 가족과 함께 예배드려서 좋습니다. 영화 반가워요. 항상 고마워요. 영화가 일을 진짜 보이지 않은 곳에서 많이 해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 있습니다. 진욱이 선영이 함께 예배해줘서 반갑고요. 항상 고맙습니다. 선아도 반갑고요. 정순자님 반갑습니다. 효원님 민경이 반갑고요. 민경이 반갑고요. 효원님 우리 언제 꼭 봐야 될 텐데. 김성민님 반가워요. 그때 한번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인사해 주면 진짜 좋습니다. 성팡님 미국에서도 함께 해 주셔서 반갑고요. 하나 안녕. 하나 우리 하나야. 우리 언제 보니 진짜. 네 이름 볼 때마다 보고 한번 봐야 되는데 생각이 드는데 수정님 반가워요. 수정님 반갑습니다. 금연이 반갑고요. 금연 요즘에 사금 열심히 함께해 줘서 정말 좋습니다. 윤희야 잘하고 있어? 윤희 반갑고요. 예. 효정이 되게 반갑고요. 요즘 우리 얼굴 본지 오래됐지만 이름 보는 것만 진짜 반가워요. 매주 인사해줘요. 예, 수임이 반갑고요. 우리 수임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사이죠. 예, 건강해요. 반갑고요. 숙향비사님, 배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영이도 반갑고요. 피아노 트랙 보름이 반가워요. 이제 외웠다. 조이킴님 반갑고요. 경민이도 반갑습니다. 성팡님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니가 질문을 해줬네요. 사랑은 상대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는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나의 해치를 의도로 가진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는 진심을 아껴야 되는 정도로 기대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예,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으니까 이상적으로는 그 사람이 영혼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까지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겠죠? 너무 정답이다. 이 얘기 좀, 근데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 좀 자세히 한번 해봅시다. 요한이 혜정이 반갑고요. 하트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름이도 반갑고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희도 인사해 줬어요. 이니야 얘기도 우리 또 해봐요. 카톡으로도.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질문해 주니까 되게 좋네요. 우리 나중에 여기서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남는 사람들끼리는 질문 대답하고 그럴까? 조이킴 기환이구나. 기환아 반가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인사 나누셔서 반갑고요. 한 주간 은혜로운 한 주, 사랑 있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